나버트 야어브로 박사, 목회 서신, 세션사, 디모데전서 3장. 저작권 2024 로버트 야브로, 나버트 야어브로,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W. 야브로 박사, 디아어.
로버트 부.
야어브로입니다. 세션사 디모데전서 3장.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목회 서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이르면 우리는 목회자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적 지시에 대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의 시작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버를 읽고 있고 오른쪽에는 참고용으로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단어 중 일부는 참고용으로 대체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본 세 번째로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임무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감독자는 회중 지도자의 또 다른 용어일 뿐입니다. 목회 과업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신약성서의 용어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동사든 명사든 목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아마 한두 명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독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용어는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퍼스인데 여기서 에피스코팔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영어로도 비셔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킹제임스 번역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공의 교회였고 거기에는 주교가 있었고 주교는 감독자인 에피스코포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 에피스코포스는 단지 감독자일 뿐이지 첫 번째는 아닙니다. 모두요. 감독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회중 지도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감독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누군가가 이 칼로스,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열망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그는 이 열망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격을 제시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에게 충실하며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에 더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여자 남자. 한 여자 남편,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직접적인 번역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일부다처주의자가 아닌 한 번에 한 명의 아내를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블처럼 이것이 실제로 아내에게 충실함을 의미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이는 한 아내의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한 적이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혼한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아내의 남편을 너무 멀리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단지 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의 아내에게 충실하다는 나이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이 의미하는 바의 정신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기질이 좋고 화를 잘 내는 남자에 대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감독자가 되려면 절제해야 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분노한 사람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누구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이상하고, 함께 있기가 즐겁지 않으며, 거기에는 온갖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단지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성향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절해야 하며 거기에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상상된 기혼 남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혼 남성이 구상됩니다. 이것이 독신 남성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오랫동안 남성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아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들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눈에 띄어야 하며 결혼 생활에서 하는 일 중 하나는 함께 살고 먹고 식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회의 축소판인 당신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훌륭한 복음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가족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면 그들은 여전히 교회일 뿐,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결혼은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그리스도인 식탁은 증거의 식탁이 되어야 하며, 친교와 지원, 격려와 양육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 식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므로 이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후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후대하기를 좋아하지만 남편은 식사가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주말에 호수에 있고 싶어하거나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그들의 성입니다. 그들의 집은 사역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의 헌신이라면 당신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다지 따뜻하지 않은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오랫동안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환영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그 부인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후대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그의 아내가 상호 수용과 긍정,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다소 개방적인 가정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환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일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일한다.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아주 잘해요. 나는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려면 무엇보다도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종종 가서 이걸 사줄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잖아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말하면 당신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상냥하게 물어보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것은 모두 후대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후대하고 싶지 않다면 사역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입니다. 물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제가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제자가 되는 일, 디모데와 목회자들이 여성들이 제자도에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책을 전혀 읽지 않으며 때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남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앉아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금주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금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윙윙거리는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일종의 의식입니다. 때로는 정말 과도하지만 때로는 과도함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3분의 2가 아니라 8분의 1의 불이 켜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것은 좋은 자격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난폭하지 않고 온화하고 난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침대 곁에서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필요할 때 양육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찾는 한 가지는 후보자나 목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아이들이 눈치채나요? 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아이들이 이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이들을 두고 아첨하고 소란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는 그들은 애완동물과 같습니다. 때때로 애완동물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개들은 한 사람을 위해 으르렁거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핥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글쎄, 그 개는 그 사람이 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 사람이 소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잘 대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을 잘 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분이십니다. 폭력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는 아마도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적이지 않고 온화한 남자는 아마도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다른 자격 중 일부를 계속 취득하면 그가 어린이에 대한 안목을 갖고 어린이를 돌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모든 교회의 미래가 어린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제자도는 자발적인 활동이고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성의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부릅니다. 만약 목사가 교회 여성들의 선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의 사역은 그리 멀리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 남자가 우리의 제자도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온화한 태도로 돌아가기 위해 여성은 당신이 자녀를 돌보는지 알아차리고 남성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알아채거나 관심을 갖는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진 여성이라면 그 아이가 목사님과 우정을 쌓게 된다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목사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달려와서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이름을 알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와 관계를 맺어가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다투지 아니하며 다시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지만 그것은 자격입니다. 그런 다음 명시적으로 가정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울의 글에서 여러분은 바울의 글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여자와 남편이 집안을 관리하는 사이의 진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호주의가 있고 다시 노동 분업이 생겨서 관계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가 권위를 가르치고 행사하는 것처럼 가족을 감독하고 교회와 회중과 가족을 함께 감독하는 책임을 공유합니다. 감독자가 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족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에게 복종합니다. 또는 뉴 어메리칸 표준에 따르면 그의 자녀들을 존엄하게 통제합니다. 라이브는 온전한 존경을 받을 만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언어는 모두 약어로 매우 간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려면 성스러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따르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거의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아버지는 징계에 있어 매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력이 매우 강한 자녀에게 그리고 공공장소에 나갈 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집안은 매우 어둡고 매우 잔인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때려눕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는 존경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로 끌어들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양육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녀와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압적이고 가혹하고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한 존경을 표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꽤 잘 지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덕분에 A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B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육을 장려했고 자녀를 사랑했으며 자녀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부모에게 하루의 시간을 내어주고 부모를 돌봅니다. 훌륭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세 살짜리 아이들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후보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존경할 만한 방식으로 그에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강압적인 전술이나 군사적 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육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새로운 개종자에게는 많은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명인의 세계에서 봅니다. 유명인, 운동선수, 배우가 기독교인이 되어 인터뷰를 하고 갑자기 그들은 주목을 받으며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은 2에서 3년 안에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를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귀에게 내린 심판인지 아니면 마귀가 누군가의 삶에 가져오는 심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 새로운 개종자는 실패하기 쉬우며 시험을 받지도 발전하지도 못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유혹에 저항해야 할 수도 있고 감각적인 유혹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역에는 온갖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중에 누군가와 주먹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아주 불친절했어요. 그들은 말다툼을 했고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내 친구를 밀었고 꽤 싸움을 잘하던 내 친구도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구절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불명예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잠시 멈추고 화면을 좀 더 살펴봐야 하므로 화면을 조금 분할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두장 예배에서 두장 예배 인도자, 즉 회중 지도자로 옮겨간 사실은 바울이 상상했던 디모데의 역할에 목회자 모집과 목회 훈련이 포함되었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들이 항상 새로운 리더십, 더 나은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온화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이러한 많은 자격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매우 고집할 수 있고 자신의 지도력과 영역에 대해 꽤 질투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소모품이고 교회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그들은 곧 죽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말하자면 직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신학교에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꽤 성공하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나는 항상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직은 번창했고 목회자의 봉사활동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봉사를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14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오스카상이나 어떤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피트 프롬 스타덤, 20피트 프롬 스타어덤 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억 가수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주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960년대 모타운 노래의 100억 가수가 되었고 롤링스톤즈의 경우 김미 쉘터라는 노래의 메리 클레이턴이라는 여성이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100억 가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스튜디오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1년 넘게 스팅과 스톤즈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 중 거의 누구도 솔로 아티스트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은 롤링스톤즈를 좋아하고 메리 클레이턴의 100억 가수인 김미 쉘터를 듣는다면 그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배경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믹 제거가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향신료를 제공한 사람은 메리 클레이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많은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 그리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의 삶에 양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통 그것에 감사하지만 무엇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뒤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암시적으로, 즉시 리더십 자격을 갖추기 위해 디모데는 자신이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의 열망의 방향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눈과 민감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지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지옥의 무늬 교회를 이기지 못하나 원칙적으로 교회는 지도자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리더나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리더가 있다면 그들은 리더십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운영하고 싶고 경쟁을 원하지 않거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일입니다. 지도자. 자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도움 없이 네 배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지만 자녀를 활용하고 일을 하도록 돕고 공동으로 일해야 합니다. A는 배웁니다. B는 교제를 배웁니다.
C.
자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배웁니다. 스스로 일을 하고 미래의 성인이 되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디모데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단지 들어가서 권위를 휘두르고 구조를 세우고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사와 감독자, 목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은 포괄적이지 않고 깔끔한 패키지가 아니며 대표적입니다. 종종 여러분은 교회에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집사위원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했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 과정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누구도 이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으며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자격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얻은 이 대표적인 사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존재하는 것, 현재로서는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는 나열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긍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성명에서 말했듯이 이것을 펀치리스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이 모든 특성은 우리가 이미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거룩함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걷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는 가운데 우리는 친밀하고 순응하며 열매 맺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깝고 실제적이며 규정을 준수하며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는 거룩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부동산 판매원의 자격과 같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동산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멀티태스커가 되어야 하며 영역을 알고 숫자에 능숙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질적이거나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흔히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회중의 리더십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열망을 주시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펀치 리스트가 아니라 합성 스케치입니다. 그럼 이제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독자의 윙맨을 위한 것입니다. 조종사가 있고 그 조종사 옆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윙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조종사처럼 두 번째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윙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과 교회의 감독에 헌신한다. 말씀과 기도 중심이 아닌 회중에서 해야 할 섬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집사가 가르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노동의 분업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집사가 있고 그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8절의 첫 번째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감독자와 집사 사이의 여러 면에서 밀접한 유사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 다 높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 사역의 기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된 성실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사무실까지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골프 파트너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또는 그들과 함께 낚시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영적이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A점과 마찬가지로 B점에서도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내내 실제이십니다.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와인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당신이 선호하는 단어라면 그 단어를 사용하세요. 부정직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랑을 자유롭게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깊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을 정교한 수준에서 이해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자원봉사자를 구한 다음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진리에 대한 능력과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영적 봉사에 임명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분명합니다. 이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순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테스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할 만한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제 같은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 이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 집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집사와 감독자의 아내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감독자와 집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에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집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여성들에게 집사를 위임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과 당신의 교회, 그녀의 교회 질서를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교회에 여성 집사들이 있고, 확실히 우리도 집사의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가깝고 사람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그렇게 많이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장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여성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집사의 아내, 그리고 암시적으로는 감독자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확고한 기독교인 남자, 확고한 기독교 여성. 집사 본체로 돌아가면 집사는 아내에게 신실해야 하며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섬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이해력과 큰 확신을 얻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성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3.5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들, 이 모든 자격, 이 모든 역할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동산 판매원처럼 기계적인 자격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역에서는 사도, 목회자, 말씀의 종을 소집하였고 사도와 목자와 말씀의 일꾼이 교회를 위해 직접적이고 사회적인 돌봄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히브리어나 아람어 또는 헬라어를 말하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섬기도록 사도행전 6장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는 교회에 꽤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봉사에 문제가 있고 편파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수렁에 빠졌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물류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식탁을 기다리는 것은 사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목회자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아마도 때때로 식탁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의 주된 임무, 즉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영혼의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는 다른 수준의 종이 필요하고 다른 훈련과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감독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역할을 관료화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한 것이 목회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사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구별되었으므로 그것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당신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당신은 특별한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는 이유입니다. 감독자나 목사, 집사 모두 높은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단어로 8절, 거룩함에 대한 높은 기준 높은 수준의 역량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와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신학과 책, 기사, 토론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공부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하고 싶다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바쁘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학교나 대학에 다녔던 이후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많이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높은 기준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두 직분을 살펴보면 헌신이나 제자도의 우수성보다는 부르심의 차이가 더 큽니다.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도 아주 앞선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사를 2급이나 상급 목사나 집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다소 유능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집사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지만 회중을 감독하는 일도 아니고 목사가 소명을 받는 교육하는 일도 아닙니다. 또한 여성과 아내는 남편의 영적 성품과 능력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 알 켄트 휴즈의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책을 공동 집필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제목은 성공 증후군으로부터의 해방사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내 두 자녀 모두에게 세례를 준 알 켄트 휴즈는 자신이 시작한 위대한 사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지원했고 그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고 그의 교회인 가정교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나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왔고 켄트 휴즈는 아마도 나 정도의 덩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작습니다. 바바라. 그리고 그는 바오브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다소 부당한 일이기도 했지만 많은 강한 감정을 동반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계속 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되었고 상황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켄트 휴즈는 노년기에도 여전히 매우 유능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안정시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데 필요한 교제와 기쁨의 교두보를 제공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부담을 느끼거나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직장과 같다면 당신은 여기에 실제 삶이 있다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은 더 큰 세상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격과 아내를 장려하려는 이유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공생적인지 깨닫기 때문이다. 남편이 집사이든 목사이든 긍정해주는 아내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소우주, 목사님의 온유함과 연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의 아내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집사나 목사로서의 기독교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 지도력에 부담을 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다음 섹션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섬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탁월한 지위와 큰 확신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약속이며 우리는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지시한 이유인 장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여기서 내가 심호흡을 하는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 그 사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차가운 커피를 마실 예정이다. 시작할 때는 춥지 않았지만 지금은 추워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것을 사도적 지침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여러 가지 과로와 번역이 있고 문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중간 테임으로 스스로 행할 수도 있지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이브와 다른 번역에서는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호함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둘 다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을 위해, 디모데를 통해 이 방향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받아야 할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참된 경건이 솟아나는 신비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자주 나오지 않고 오직 목회 서신인 유세비아에만 나타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경건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용어를 경건이라는 용어로 만들고 그것을 기원 용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경건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경건의 비밀일 뿐입니다. 그것은 경건을 구성하는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 가운데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오셨느니라. 그리고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람이고 그의 일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러한 개별 용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은 행실이 참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참된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기까지 올리고 내 관찰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여섯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에 기반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특히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구약의 제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모임, 가족, 개인으로 구성된 모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회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세상에 현존하신다. 그분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폴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때로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것은 인간의 능력밖에 일입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이다. 그러나 교회의 성공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구원자의 성공의 신비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의 일은 바울이 장려하기 위해 쓴 경건한 행실의 열쇠이자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어로 몇 단어에 불과합니다.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해 여기에 간격을 두는 중입니다. 폴이 꼭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해야 할 대로 살고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와 혼란, 알 수 없는 미래의 모호함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요구하는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깊은 숨을 쉬며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할 것이지만 경건을 낳는 신비의 기초를 놓을 뿐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유대교의 하나님 이해와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남자나 여자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것을 확장했고, 나비들은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하나님을 남자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비정상적인 이해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확장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것이 세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대 4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거룩함의 영,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 장면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고,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셨습니다. 국가는 훌륭한 번역이지만 유대인의 귀에는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리스어로 민족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민족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로마 세계의 모든 곳에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게 되었고, 전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 중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거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감동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그리스어로 된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배웠다면 그것들이 모두 부정과거 수동 동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데에는 아름다운 대칭성과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어 본문이 일부 편집자들은 그것을 찬송가나 시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찬송가인지 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단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문자적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유세비아, 경건, 회중, 아내, 남편, 집사, 감독자, 집사 및 감독자를 통해 나타나는 여섯 가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사람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는 자살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점점 젊어지는 사람들, 삶의 목적 의식이 없습니다. 희망 없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의 비밀 때문에 그분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혼 생활, 개인 생활, 가족, 회중, 전 세계 봉사 활동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장과 세장은 그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를 임명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훌륭한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W. 야브로 박사, 디아어.
로버트 V.
야브로, 입니다. 세션 4, 디모데전서 3장.